첫째가 2살 때 일입니다. 근 10년이 다 된 일이네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이가 주방으로 걸어서 막 급하게 들어가는 걸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아이가 그 당시에 저희 집 싱크 밑에 수납함이 있었고 그걸 열면 그 안쪽에 이렇게 칼꽂이가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칼을 잡아들고는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빠를 보면서 웃으면서요. 그 주아야, 이름이 주아인데 주아야 아빠한테 그 칼 주렴 이렇게 인격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쉭 하면서 주지 않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아이와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주아야, 칼을 주지 않으렴. 그리고 아이가 끝까지 주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에 아빠는 두 손을 들고 그래, 칼을 너의 장난감으로 삼아 놀도록 하렴.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2번, 당장 뺏는다. 바로 뺏었습니다. 애가 자지러지듯이 울었습니다. 나 그거 없으면 죽는다는 듯이 울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애가 제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그 칼 주세요 이러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새벽기도 할 거예요. 주변에 중보기도를 다 알리고 저녁마다 옆에 있는 중보기도의 친구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아빠 칼을 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강청하며 기도하면 제가 칼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달라고 하는 게 있어도 그게 저희에게 해로우면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이런 얘기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충돌이 되는 것 같은 지점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기도문을 읽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기도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어떤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당시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 마태복음을 읽었던 1차 독자들은 누구라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아,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대번에 알아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글을 쓰는 이 독특한 문법, 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서구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을 쓰는 게 익숙합니다. 결론 부분에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해 두는 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쓰는 문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지를 나선형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다가 점점 이 곡선이 폭이 작아지면서 한 점으로 딱 수렴을 하는데 이 수렴하는 점에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넣어 놓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의 구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경하시겠지만 한번 이게 가장 하나님 마음에 빨리 와닿는 길이라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띄워주시겠어요? 맨 위에 칸을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A 다시를 보면 그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표지가 나옵니다. 정체성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온유한 자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의 표지가 뭐냐면 열매로 알리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산상순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B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분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담겨 있고요. 내려와 보시면 B 다시 삶의 방식의 근원이 있죠.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드래핀 꽃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뭘 넣었냐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가장 가운데다가 어떤 얘기를 넣어놓고 있냐면요, 딱 수렴하는 점입니다. 주기도문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을 가르쳐 주시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도자를 빚어갈까요? 기도는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주기도문을 다 다루진 못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딱 첫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첫,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원문에 보시면, 원래 성경에 쓰여진 언어를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호칭은 관계를 설정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저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요, 그분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저희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시고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기도자가 가져야 될 자격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런 자격을 갖춰야 한단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더 간절해야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너희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더 많이 순종해야, 그리고 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영빨이 좋아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애초에 다른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압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아빠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나고 있던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60편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주의 오른손으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자격은 다른 어떤 데도 그 자격을 찾을 수 없고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 자격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땅에서 보았던 아버지들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집 첫 번째 애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잊지를 못합니다. 그 아이가 특히 피투성이의 아이가 태어나서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강보에 싸서 저한테 이렇게 딱 넘겨주셨는데 아이를 받는 순간 와, 내 아이다 하면서 기뻤던 게 아닙니다. 이건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두려움도 아니고 설렘도 아닌 그 어딘가 그 가운데 그 감정이 파도처럼 제 마음을 확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서 있다가 한 2, 3초쯤 지나서요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얘를 위해선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좋은 아빠서가 아니라 아빠라면 부모라면 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내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가 하루는 열이 40도가 넘도록 고열이 올라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아이에게 링거, 이렇게 주사를 꽂아야 된다고 바늘을 가져오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정말 이 손가락만한 바늘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애가 그 바늘을 보더니 기겁하면서 옵니다. 아빠! 아빠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아빠가 뭘 했겠습니까? 아이의 사지를 붙들어줬습니다. 주사 잘 맞으라고요. 여러분, 아빠는, 부모는 아이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만 정말 아이의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커갈수록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무능력한 아빠, 바쁘고 좀 이렇게 그럴 때면 아이에게 짜증도 내기도 하고요,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변덕스러운 아빠가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제가 하늘들이라고 표현하죠. 원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원전 5세기 당시에 페르시아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이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와 함께. 히브리어나 아람어 같은 셈족의 어근을 가진 언어는 이 독특한 문법 하나가 있는데 장엄의 복수형, 위엄의 복수형 이렇게 부르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복수로 표현하면 커다란 걸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물을 복수로 만들면, 물들이라고 하면 바다가 됩니다.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표현하면 저희가 보는 그 이 하늘, 파란 하늘, 그걸 넘어 있는 우주, 그리고 그 우주를 넘어서 어떤 절대 타자이신 신이 존재하는 공간이 됩니다. 바울이 3층 천이라고 표현했던 하늘이 바로 그 하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하늘들에 계시다라고 알려주세요. 제가 하늘들에 계시다고 해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게 가늠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너머의 우주도 저희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우주의 점과 같다는 은하계조차도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 저희가 입고 있는 이 몸조차도 인체의 신비도 풀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온 우주, 그 우주를 넘어서 영원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원 가운데 계신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꽤나 오랫동안 청소년 아이들을 만났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얼른 아시겠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지루해져도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치하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제가 그때 들었던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유치한 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나이에가라 폭포에 다 가보셨습니까? 여기서 하루 저녁이면 갈 수 있는 명소라서 다들 많이들 다녀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야가라 폭포의 높이는 그 52m라고 합니다. 170피트가 좀 넘을까요? 아파트 18층 높이 아파트입니다. 길이는 한 1.5km, 0.78 마일 되는데요. 제가 구글맵에다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서 29번 도로 타고 교회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파란색 간판에 주유소 있잖아요. 다들 아세요? 주유소가 거기 하나 있는데요. 그 주유소에서부터 차를 타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다리를 지나서 66으로 빠지는 도로가 하나 있고요. 조금 더 가다 보면 오른편에 그 센터빌 쪽에 이렇게 몰들이, 상점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그 파리바게트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상점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게 그래도 공감이 돼야 되니까 그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빵집까지 가는 거리가 한 1.2km가 정도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의 길이고요. 이 수량이 얼마나 되냐면 매초 7,000톤의 물이 그 위에서 쏟아진다고 해요. 7,000톤! 이러면 여러분 감이 오세요? 그렇죠. 한 몇백 킬로, 몇천 킬로만 넘어가도 이게 대체 어떤 무게인지 저희는 감이 안 옵니다. 7,000톤을 환산해보면, 유치하게 환산해보면요. 여러분 그 천하장사 출신 개그맨 강호동 씨 아세요? 네, 강호동 씨의 몸무게를 포털 사이트에다 검색해보니까 105kg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그 5kg 내림해서 없애고요. 100kg만 남겨보겠습니다. 강호동 씨가 100kg 가정하면 7,000톤은 강호동 씨가 7만 명이 있는 겁니다. 자, 나이가라 폭포를 저희가 상상해 볼게요.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겁니다. 높이 18층 아파트의 높이에서 저기 주유소에서 빵집까지 가는 그 거리에 쫙 펼쳐져 있는 그 폭포에서 매 초마다 하늘에서 강호동 씨가 7만 명씩 떨어지는 겁니다. 온 세상을 울릴 것 같은 굉음이 들릴 겁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 이거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있어라 하시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나야가라 폭포가 생깁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그 폭포의 규모 앞에서 할 말을 다 잇는답니다. 우비를 입고 있어도 몸에 다 물이 들어올 정도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지으셨냐면 있어라 하시면 생기는 겁니다. 온 우주를 있어라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제 침상을 들고 갑니다. 그분이 이제 너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하시면 일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제 너 깰 시간이야, 일어나 소녀야 라고 말씀하시면 죽었던 소녀가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깨어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면 시체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오늘 나와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먼지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이 하늘들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기도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따라 하는 기도는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갑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학교에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던 터라 낮에는 공부를 하고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편한 복장으로 입고 공부를 했어서 교역자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정장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장을 갈아입기 위해서 화장실에 정장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그 바지를 벗어서, 이렇게 바지를 던져서 이렇게 칸막이에 딱 걸었습니다. 화장실 옆에 가리고 있는 칸막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걸었는데 이 던지는데 이상했습니다. 이게 묵직한 거예요. 탁 걸치는 순간 묵직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보통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죠? 뭐 이렇게 열쇠, 뭐 핸드폰,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 핸드폰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막 할부가 시작된, 최신 앞뒷면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그리고 당시만 해도 방수가 되지 않았거든요. 핸드폰이 방수가 전혀 되지 않는 핸드폰이었어요. 근데 던졌는데 이게 핸드폰이 떨어지면 이렇게 우당탕탕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퐁당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얼른 옷을 갈아입고 옆칸을 갔습니다. 근데 그 옆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거예요. 자물쇠로 잠겨 있는 칸이 뭔지 아세요? 청소 도구를 보관하는 칸입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그래서 그 화장실 칸막이와 천장 사이에 그 틈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비집고 이렇게 넘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들어갔더니 그 청소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막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끝까지 뒤지지 않았던 스팟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양동이가 있었고 거기에 대걸레 자루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허여멀건한 물이 채워져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 락스물이었습니다. 손을 넣어서 찾았는데 거기서 핸드폰이 발견되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에이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리퍼를 받아야 되고 27만 원이 든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던 인턴 전도사였습니다. 인턴 전도사가 교회에서 사례라고 준다기보다는 이제 차비하고 교회 올 때 이렇게 한 번씩 식사를 하라고 이 정도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50만 원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하루 일당에 한 7, 8만 원 받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가 거기다가 그 당시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장인 장모님을, 처가 어르신들을 뵙기 위해 찾아갔을 때 장인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 자네 월급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목회자가 본인의 사위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보셨던 겁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시고요. 제가 그때 머뭇머뭇거리며 말씀드렸죠. 뭐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당황이 역력했던 그 표정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부담에 열심히 웃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인상은 좀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웃으면서 승낙을 받아내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사람이 착해는 보이더라, 목회를 한다니 우리 딸 괴롭히진 않겠네, 이래가지고 결혼을 승낙해 주셨답니다. 그날 저녁에 핸드폰을 가지고 아니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며 그 양가 어르신들, 이렇게 양가에서 저희 집을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도와주실 만한 여력이 되지가 않았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게 되게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겠다고 제가 걷기를 시작했는데 결혼 하나 하기도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늘 나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희성아, 괜찮다.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날 저녁에 핸드폰을 들고 이제 금요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붙들고 안수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핸드폰을 고쳐 주옵소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또 그럴듯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핸드폰 없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온전히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핸드폰을 살려주옵소서.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켜져라, 막 온갖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핸드폰을 두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드라이어를 가져다가 찬바람, 더운 바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말렸습니다. 하루 만에 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날 다음 토요일 주일날까지 사역을 끝날 때까지 내내 기다리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핸드폰을 키려고 이제 앉은 거죠. 키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켜져라. 핸드폰이 켜졌을까요? 켜졌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름에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안수하며 기도했는데요, 핸드폰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노회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교육이 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노회 그 아침에 교육을 받고 점심에 그 권사님들이 갈비탕을 맛있게 해주셔서 갈비탕을 막 이렇게 한 그릇 먹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거기 노회 장분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라고 봉투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제가 뭘 잘해서 받은 거 아니고요. 그냥 다 누구나 받는 거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저도 그냥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게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 중간에 세는 게.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길에서 가다가 중간에 봉투를 열어 돈이 얼마 있는지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25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27이 웬 말입니까? 다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여러분, 순간 심장을 누가 콕 찌르는 듯 하듯이 제가 늘 기도의 자리에서 듣던 그 메시지가 마음을 더 울렸어요. 얘야, 괜찮다. 내가 네 아빠야. 내가 책임져. 그럼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거기 서가지고 서갖고는 한참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막 다 기도를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게도 27만 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27만 원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그 나라의 왕이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사람들로 저희를 빚어가십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저기 하늘들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주기도문을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주기도문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가 막 저 높은 자리 가고 막 1등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미 영광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굳이 그런 방식으로 영광 돌린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햇빛이 찬란한데 거기다 촛불 켜놓는다고 햇빛이 더 밝아집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먼지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늘들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들의 아빠가 되셔서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빚어가시면서 그 주기도문의 끝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 안에 한 몸된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후렴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저희의 인생을 자세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삶에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인생입니다. 설명이 안 되네. 그대 속에 살고 있었네. 2절 고백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그대가 필요하네.
아멘.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뵈고
삼고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한순간 한순간 빼놓지 말고 돌아봅시다. 우리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저희 아버지이시기를 멈추신 적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껏 기적처럼 인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 살겠다고,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계신 하나님, 오늘 이 먼지와 같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 맡겨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알고, 그 아버지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신 인생의 끝에 저희가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